베드로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앙의 현장이 어디인지를 짚어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어디 중에서요? 이방인 중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이, 우리가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말씀을 따르기 위한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빛이라. 또 너희는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는 것처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 그들이 어디 있는가? 1장 1절에 보니까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고 또 섬기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 이방 사람들 중에 함께 있으면서, 그러나 그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알고 지켜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방인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하시기를,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이방인 중에 있지만 이방인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 선한 일을 보게 하라라는 거죠. 당시에 세상은 교회가 악하다라고 하는 오해와 비방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였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 교회라는 집단은 국가를 부정한다. 반정부적인 집단이다. 이런 오해와 비방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또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 구원자 또 주님으로 영접하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이 저주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지만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헬라식 발음으로 퀴리오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이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줬던 칭호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 다른 누구에게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가이사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로마에 대한 반역 집단이다, 국가를 부정하고 반정부적인 집단이다, 이런 오해와 비난을 받았었던 겁니다. 특별히 당시에 로마 황제는 그냥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여겨졌었어요. 그를 신으로 숭배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숭배할 때 교회도 숭배해야 되나요? 숭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를 숭배하여서 그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우리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이 교회라는 집단이 반정부적인 집단이다, 이 나라를 부정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었던 겁니다. 황제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이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아주 그냥 신으로 가득했어요. 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름도 없는 신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온갖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그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우상숭배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같이 따라서 우상숭배할 수 있나요? 숭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드린 우상의 제사 이런 것들을 피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반사회적인 집단이다, 저들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불운과 재앙이 따른다, 이러한 오해와 비방을 받았었던 겁니다. 또 이 교회라는 집단이 가족을 해체한다, 가족 해체를 조장하는 그러한 집단이다, 이런 비난도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거듭 태어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서로는 영적인 형제와 자매와 또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더니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님, 자매님, 그들과 가족이라고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더니 가정을 버린다, 부모에게 분류한다, 이런 오해를 받았었던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집단들은 교회 가가지고 사람을 뜯어먹는다, 식인 행위를 한다, 저들의 종교 행위 가운데, 의식 가운데 사람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 이러한 또 오해와 비난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찬식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마신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과의 연합을,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의미한다고요. 그런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런 표현 때문에 아, 저들은 제사의식 가운데에 그렇게 사람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러한 오해를 받았었던 겁니다. 이런 오해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 비방의 말들이 있었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도 비슷한 오해와 비방의 말들을 듣습니다. 왜 교회가 정부의 말을 안 듣느냐? 정부가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모이지 말라는데 왜 굳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느냐? 일본 총독이 시키는 대로 황제를 숭배해야지 왜 안 하느냐? 신사 참배해야지 왜 안 하느냐? 왜 조상 제사 안 하느냐? 넌 조상도 없냐? 넌 부모 없이 태어났냐? 뭐 이러한 비방의 말들을 듣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오해와 비난과 비방의 말들을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나요? 일일이 대응하거나 말로 싸우거나 그러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한 행실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뜯어 먹고 피 마시고 가정을 해체하고 국가를 반역하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보게 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이러한 선한 행실을 보여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곧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오해하고 비방하던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게 되면은 오해가 풀리는 거죠. 오해가 풀리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고 저들도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로도 전도하지만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방인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그래서 저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함께 믿고 구원 얻도록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그렇게 우리의 행실을 보여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한 행실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배우도록 합니다. 세 가지를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인간의 모든 제도란 나라가 정한 법과 또 질서 등을 말하는 겁니다. 또 사회적인 약속,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는 기관 안에 있는 어떤 전통들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들까지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제도를 지켜 순종할 때에 여기 13절 말씀에 다시 보면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는 목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또 주를 위하는 그 범위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는 그 범주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 권위를 순종하는 것은 그 권위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가 권위를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하는 범주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거스른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를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곳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우상의 재물 먹어라,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말아라,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게 됐나요?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그 따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모임 갖지 말아라, 타 종교 구원 받아들여라, 진화론 동성애 낙태 허용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해라, 교회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르쳐라, 중국의 교회들이 그 십자가 다 불태우고 건물 폐쇄시키고 선교사님 다 쫓아내고 목사님들 감옥에 보내고, 근데 교회를 운영하는 조건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가르치라. 국가 권력이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따르도록 강요하면은 교회는 핍박을 당하더라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방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동안에는, 그러는 동안에는 우리는 주를 위해 순종해야만 하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4대 의무가 있죠. 국방, 교육, 납세, 노동이 의무입니다. 우리 국방 의무예요. 북한이 도발하잖아요. 그건 막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중국이 공작하고 우리나라 선거. 제가 지금 선교에 지금 여기 다 머리가 있어요. 선거까지도 중국이 우리에게 개입을 하고 또 정보를 유출해가고, 그건 막아야죠. 그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무인 거예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반국가적인 행위인 겁니다. 교육도 의무예요.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배우셔야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 공부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주를 위해서 가르쳐야지 자기를 위해서 가르치면 안 돼요. 납세도 의무예요. 세금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노동, 도둑질하지 말고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려고 하지 말고요. 정당한 방법으로 수입을 창출하셔야만 하는 거죠. 또 공공의 질서도 주를 위해서 지키셔야만 하는 겁니다. 휴지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고요. 침 아무데나 뱉지 마시고요. 또 줄도 좀 잘 서시고요. 윗집, 아랫집 좀 배려해서 저녁에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공공의 질서도 주를 위해서 지키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도덕과 교양도 있으셔야 돼요.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 내가 먼저예요? 어른들이 먼저예요? 어른들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예요? 유모차가 또는 휠체어 타신 분이 먼저예요? 유모차, 휠체어 타신 분들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예요? 여자가 먼저예요? 레이디 퍼스트입니다. 우리 방주교회는 적어도 이런 것은, 이런 기본적인 교양은 잘 지키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소양도 주를 위해서 배우고 또 지켜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러한 인간 제도를 지켜나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1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악행한다고 오해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무식한 말이란 교회에 대한 오해의 말들, 비방의 말들을 뜻하죠. 우리의 선한 행실이 그들의 오해의 말들, 비방의 말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총칼을 들고 싸울 수 있습니다. 악법에 대항하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천만인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의 힘을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을 막을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 이는 주를 위해서 선한 행실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선한 행실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오해와 또 비방의 말들이 막히게 되는 거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행하는 그 선한 행실, 그것은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들이었었죠. 죄와 사망, 마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결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성도의 자유는요, 방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죄 짓는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고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안에 한계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성도를 그냥 자유자 이렇게 묘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자발적인, 주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주를 예배하는, 예배하라고 주신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 주신 하나님께 자유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를 예배하라고 주신 것이 자유라고요. 대한민국 공산주의 나라입니까? 어려워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 자유 없었어요. 조선시대 왕밑 때 모든 백성은 다 종들이었어요. 일제시대 국권을 빼앗긴, 억압에 의해 통제를 받는 종노릇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더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정권, 악한 체제 아래에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민족, 몇 세대만 거슬러가면 다 같은 부모인데, 근데 38선 아래 우리는요 자유민주주의 나라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데요? 우리의 힘으로, 독립군들의 수고와 노력,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광복을 얻었고 자유를 얻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무조건적인 항복, 그 반사적인 이익으로 대한민국이 광복의 기쁨을 얻었고 자유를 얻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저 북한의 탱크를 막아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일으키고 왕들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대한민국을 다 모여 지키게 하시고 부산까지 적화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쳐서 서울을 수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쪽이지만은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선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받은 자유입니다. 근데 이 자유, 이 자유는 죄 져도 되는 자유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 자유 주신 하나님, 그분을 섬겨 예배하라고 주신 자유인 겁니다. 그분을 섬겨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 성전에 얼마든지 나와서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도해 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38선 바로 위에 북한의 백성들, 자유가 억압된 백성들, 그들이 빼앗긴 자유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김일성을 태양신, 바알 신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억압받고 있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예배 못하게,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38선 바로 위에. 근데 38선 바로 아래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유를 지켜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를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자유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주신 이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유 주신 목적을 따라서 예배하는 동안에 자유가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안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안 하니까 자유를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자유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 왔어요. 예배하는 동안 많은 은혜와 복을 누려왔습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는 동안에 배불렀어요. 그래서 예배 안 해요. 주일 성수 안 해요. 놀러들 다녀요.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나라가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징벌하시면서 자유를 거두어 가시는 거라고요. 나라하고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사람하고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자유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바르게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는 자유를 회복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방 사람들 중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는 방법은 사람들을, 그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방 가운데, 이방 사람들 중에 행하는 선한 일들인 거죠. 우리 사람을 공경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십시다. 우리 부모님 공경하십시다.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공경하십시다. 우리 시댁 부모님을 공경하십시다. 또 처가 부모님을 공경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공경하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해 드리십시다. 아멘. 또 어른들도 공경하십시다. 우리 직장의 사장님 뒤에서 욕하지 말고 커피에다 침 뱉지 말고 공경하십시다.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 공경하십시다. 싸우려 해서는 안 되고,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애들 앞에서 선생님 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 욕하는 부모님 보면서, 아, 선생님들 욕해도 되는구나, 선생님들도 욕하는데 부모도 욕해도 되는구나, 그런 걸 똑같이 배우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의 어른들, 장로님들 존경하고 공경하십시다. 아멘. 예. 또 사회에서도 백발 앞에 일어서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존경을 표현해 드리십시다. 또 어른들뿐만 아니라 약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 인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존엄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약한 여자들 배려해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먼저 배려해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또 약자들 중에서 가장 약한 자, 복중에 있는 태아, 복중에 있는 태아, 인권, 인권, 인권 말하면서 복중에 있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는데, 복중에 있는 생명, 이거 뭐 물고기예요? 죽여도 되는 겁니까? 태의 문을 여시는 이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열어주신 거라고요. 그 함부로 죽이는 그 살인인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공경하고 또 약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또 존엄해 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선한 일들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 육신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복음을 주고 구원을 얻도록 우리 기도해 줘야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형제들, 교회 형제와 자매들 서로 사랑하십시다. 여보세요. 예, 서로 예, 미워하지 마세요. 여보세요. 서로 사랑하십시다. 예, 그리고 우리 부부간에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아멘. 또 이웃간에도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축복해 주십시다. 아멘.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누구를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을 존대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존대하고 공경하실만 하는 겁니다. 이 왕은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폐위하기도 하십니다. 왕, 하나님께서 왕을 왜 세우실까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이 나라의 지도자들, 왕 혹은 대통령, 통치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들은 뭐 하는 자들인가?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징벌하고 선한 자들에 대해서는 포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는데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고 주신 자유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동안에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되 복된 지도자를, 선한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범죄하고 주신 자유를 갖다가 죄짓는 데 쓰고 그런 동안에는요, 이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악한 지도자, 악한 왕을 세우시는 거라고요. 왕을 보면 그 백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조기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만 할 거예요. 기도함으로 바르게 분별해서 바른 자를 우리 선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분별하지 못해서 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도 죄예요. 바르지 못한 투표하는 것도 죄라고요. 바른 자를 분별하여서 세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보편적인 가치, 성경의 가치를 역행하지 않는 자, 그런 자를 선택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누군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니까 몰라가지고 죄짓는 것 같기도 한데 가르쳐 드릴게요. 잘 분별해서 바르게 선거도 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기도도 하고 또 특별한 교회적인 금식도 같이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무릎 꿇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두려우면서 왕을 존대하는 선한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보내세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을 따라가야 할 영적인 전쟁터인 겁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방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대꾸하고 말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그들 앞에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서 나라의 모든 제도를 힘써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생명을 존중하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살기를 힘써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